추석인 오늘 하늘에서 본 고속도로 곳곳이 막혔습니다. 유례없는 거리두기 추석으로 고향에 가지 못한 시민들은 수도권의 놀이공원과 한강 등으로 향했습니다. 코로나19는 전통적인 추석의 풍경도 바꿨습니다. 온 가족이 실시간 채팅으로 안부를 묻는가 하면 온라인 성묘까지 나왔습니다. 종갓집에선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며 차례를 지냈고 고산서원에선 500년 서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제사의 첫 술잔을 올렸습니다. 지난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선 들녘의 벼가 검게 변하거나 하얗게 말라버리는 피해가 심각합니다. 농민들은 올해는 물론 내년 농사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7명이 새로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는데 서울 도봉구 정신과 병원과 부산 동네 의원 등에서 단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제 지원 등 여러 혜택을 갖춘 정부의 뉴딜 펀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펀드를 표방한 이 상품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추석인 오늘 낮에 하늘에서 바라본 고속도로입니다. 귀경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줄지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에서 짧게 정을 나누고 바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향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놀이공원 등을 찾아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은 빈 곳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 추석의 모습을 정재우 기자가 헬기를 타고 돌아봤습니다.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하늘에서 봐도 밀집해 있는 상황이 한눈에 보입니다.
용인해안 놀이공원 상공입니다. 주차장에 빈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매표소와 놀이기구 앞에도 사람들이 늘어섰습니다.
어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롤러코스터에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가까이서 동물을 볼 수 있는 사파리도 운영 중입니다. 아이들은 셔틀버스를 타고 동물들을 둘러봅니다. 코로나19 시대 고향에도 갈 수 없는 시민들이 나온 겁니다. 대부분 마스크는 썼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뭉쳐서 있거나 이동합니다. 땅으로 내려오자 서울 시내 곳곳에서 나들이 나온 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3355 모여 음식을 먹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만 명절 때마다 시민들의 발길을 끌던 고궁과 한옥마을은 올해 행사 규모를 줄였습니다. 전통 공연도 관객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경복궁은 추석 연휴 중에는 관람할 수 있는 시민들의 수를 제한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방금 나들이 모습 보셨는데요. 남은 연휴 동안에도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더라도 꼭 마스크 그리고 거리 두기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각 고속도로의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하혜빈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하 기자, 낮에는 정체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하 기자 뒤로 보면 차들이 많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 1시간 전쯤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오늘 귀성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정체 현상이 사실상 해소됐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서울과 부산 구간 등에서 정체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서울로 향하는 귀경길의 경우에도 뉴스룸이 끝나는 시간대인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되면 대부분 구간에서 원활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추석에 비해서 이번 추석의 정체 구간의 길이가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전국의 고속도로 교통량은 어떻습니까?
네, 당초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 교통량을 581만 대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발표에선 이런 581만 대를 못 채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한 시민들이 많지 않았다는 건데요. 내일과 모레까지 연휴가 이어지면서 귀성 귀경길이 많이 분산된 영향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내일은요?
네, 일단 내일은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정체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오후 1시쯤에 정체 구간이 가장 많겠고 오전 중 강원도로 향하는 영동고속도로나 서울 양양 구간에도 차들이 몰릴 수 있겠습니다. 주말이라 나들이를 가는 시민들이 늘기 때문입니다.
네, 하혜빈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는 오랜 추석의 전통도 바꿔놨습니다. 고향에 가는 대신에 한 곳에 차례상을 차려놓고 각자 화상으로 절을 하며 차례를 지내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차례상 앞에 삼각대가 놓였습니다. 실시간 촬영이 시작되고 세 가족이 채팅방에 입장합니다.
아버지 차례 이제 모실게요.
올해는 좀 단순하게 간단하게 차렸고요.
화면을 보며 각자 집에서 절을 합니다.
형님은 차례상 보고 절하세요.
대화도 채팅으로 이어집니다.
어른들한테 이 라이브톡이라는 거를 새롭게 알려드리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색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재미도 좀 느끼실 것 같고.
인천가족공원은 온라인 성묘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만 3,206명이 신청했습니다. 덕분에 해외에서도 성묘가 가능해졌습니다. 가상현실로 봉안당에 직접 찾아가는 느낌을 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차례상 그림이 띄워져 있습니다. 옆에 있는 밥과 국을 끌어다 놓을 수 있고요. 또 꽃도 이쪽으로 옮겨서 헌화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여기에 쓰면 됩니다.
네, 저는 괜찮았어요. 비록 온라인이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고인에 대한 추억을 나누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를.
색색의 송편과 유과가 상자에 담깁니다. 과일과 라면, 컵밥, 약과도 담고 가장 위에는 마스크를 올려놓습니다. 비대면 명절에도 대면 확인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을 위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독거 어르신들은 집에만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방문을 들여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어서.
맞이하는 노인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친이라고 감사하죠.
네.
JTBC 이혜원입니다.
종갓집의 차례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둔 채 차례를 지내는가 하면 음식을 함께 먹는 대신에 가족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도산서원도 코로나19로 참석 인원을 줄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달라진 게 있다면 이번엔 서원이 열리고 처음으로 여성 초원관이 퇴계 선생께 술을 올렸습니다. 여성이 서원 제사에서 첫 잔을 올리기까지 500년이 걸렸습니다. 고승혁, 윤두열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경북 칠곡의 고즈넉한 석담종가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차례상에 과일을 놓습니다. 대옷을 입고 조상께 술을 올립니다. 여느 때 같으면 50명이 넘게 모였겠지만 올해는 인근에 사는 친척 8명만 모여 조촐하게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를 지내러 왔다가 만에 하나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에 오히려 조상님들께 불효를 저지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 어른들께도 참여를 좀 자제해 주십사고 당부를 드립니다.
차례상에 놓인 음식은 제사 뒤 도시락에 담았습니다. 다 함께 먹는 음복을 하는 대신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음복이 이렇습니다.
아, 예. 예,
이거 뭐 조상님 자수신 건데 예. 이렇게 도시락으로.
귀함 종가도 추석 아침이지만 한산합니다. 제사 때면 사람으로 꽉 차는 사당에 오늘은 7명만 모여 절합니다. 불을 따를 때도, 위패를 정리할 때도 마스크를 꼭 씁니다. 수백 년에 이어온 종갓집 풍경도 코로나19로 달라졌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위패를 모신 도산서원의 상덕사에서 제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쪽을 진 여성 한 명이 무릎을 꿇습니다. 곧 술잔을 올립니다. 서원이 생기고 50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이 제의 시작을 날리는 초원관이 돼 술잔을 올리는 순간입니다. 첫 여성 초원관은 이배용 한국의 서원 보존통합관리단 이사장이 맡았습니다. 지난해 도산서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는 가장 그런 아름다운 길을 새롭게 변화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례도 없고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걸 처음 하려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제사 복식부터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성이 그동안엔 뭐 관복이 없었죠. 간소하면서도 좀 품격 있는 그런 복식.
여성에게 빗장을 푼 서원 소식은 시민들, 특히 여성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도 뭐 그냥 음식만 만들었지 뭐 이렇게 절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참석하는 거 보고 아 여자들도 할 수 있구나.
도산서원의 상덕사는 2002년이 되어서야 여성이 들어갈 수 있었고 올해부터 일반 시민들에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추석에도 묵묵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에 파병된 장병들입니다.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는 아들을 어머니는 기특하다고 다독였고 딸아이를 둔 아버지는 꿈에 놀러 가겠다는 말로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숨조차 쉬기 힘든 창공에서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립니다. 레바논, 남수단, 소말리아, 아랍에미레이트, 2억 마일 머나먼 곳이지만 국가에 헌신한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언제나 믿음직스럽고 늠름한 모습이지만 오늘 같은 명절엔 고향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오늘 추석인데 못 가서 어떡해요?
어떡해요? 엄마 울 것 같아.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추석에.
죄송해요. 못 찾아가서.
죄송하기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
네.
죄송은 뭐.
아, 너무 고맙고.
네.
그리고 기특하고.
파병 나간 아빠는 가족이 그립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잘 지내지? 이제 곧 둘째가 태어날 텐데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아빠의 가장 소중한 보물 우리 딸 라에라. 아빠가 꿈에 놀러 갈게. 사랑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딸 현서. 100일 때 보고 못 봤는데 돌아가게 되면 돌쯤이 되니까 그때 아빠랑 같이 생일 잔치하고 더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해보자.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한다.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우리 파병 장병은 천여 명.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근무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지혜롭게 이겨내시길 이곳 아크부대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흥겨로운 한가위 되십시오. 대한민국 화이팅!
JTBC 김민관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가위 연휴를 힘겹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벼가 검게 변하거나 하얗게 말라가는 피해를 입은 일부 농민들을 정진명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황금빛이어야 할 들판이 거뭇거뭇 변했습니다. 벼 이삭은 하얗게 말라 죽어갑니다. 강한 바람에 벼 나달이 부딪히면서 생긴 상처로 검게 변하는 흙수현상입니다. 나달이 차지 않고 말라가는 백수 피해도 많습니다. 벼 이삭이 여물어가는 시기에 태풍이 잇따라 불어닥친 탓입니다.
제가 농사를 진 지가 한 35년 됐는데요. 이 정도 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전남에서는 영광과 진도, 해남 등의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면적만 2만여 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달합니다. 태풍의 영향이어서 뾰족한 방제 대책도 없습니다. 벼는 쭉정이만 남아 한 해 농사를 사실상 모두 망쳤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피해 벼를 사들이기로 했지만 싼값에 내줄 수밖에 없어 소득 감소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피해 농가를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가격 같은 경우는 일부 보조를 해준다든가 그렇지 않고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망했다고 봐야죠.
농민들은 벌써부터 내년 농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요맘때까지 어떻게 지금 버텨야 될란가 그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모든 대출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풍년을 기대하며 정성 들여 키운 벼들이 잿빛으로 변해가면서 농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일주일 중에 닷새가 휴일인 여유로운 한 주지만 오늘도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일감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인력시장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새벽,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모입니다. 일당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을 찾아 나온 노동자들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자는 현수막을 뒤로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먼저 나온 노동자들과 섞여 수백 명의 무리가 만들어집니다. 한켠에 세워진 코로나19 안내소가 무색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일상 때문에 일을 그만둔 사람도 인력시장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대면을 꺼리다 보니까 방문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전에 그만뒀거든요. 가게 하시다 그만둔 분들도 많고 다른 거 하다가 안 돼갖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노동자들을 태울 승합차가 줄지어서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차에 가득 탄 채 사라집니다.
명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뭐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그냥 나오는 거죠. 뭐 살기 위해서.
하지만 긴 추석 연휴로 일감이 줄었습니다.
건설사들도 요즘은 이제 명절이 다 해갖고 일찌감치 그만 명절새로 가거나 쉬는 경우가 많은데.
추석 당일인 오늘도 인력시장이 열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한산합니다. 건설 현장 대부분이 문을 닫아 노동자를 찾는 현장이 준 겁니다. 30명 남짓의 노동자가 나왔습니다.
일이 못 다 끝났어요. 내일까지 해야 돼.
오늘은 이들을 태울 승합차도 없습니다. 택시 한 대에 6명이 타려 했지만 정원 초과로 두 사람이 내립니다.
내년에 가봐야겠지만 내년에 그 장담을 못하니까.
JTBC 조소입니다.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의 가족들 역시 예전 같은 명절을 보내지 못합니다. 2년 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아들의 묘소를 찾아서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요. 같이 다녀온 최재원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억이 하나라도 잊혀질까 봐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싶은데 그게 잊혀지는 게 두려워요.
용균아 엄마 왔다.
온다고 했는데 아침에 하느라고 바빠가 맛도 제대로 간도.
갈비찜하고 전하고 그냥 간단하게 갈비찜 해놓고 회사 갔다 오면 거의 바닥나요. 그렇게 좋아해. 대학도 장학금 받고 다니고 그냥 뒷바라지를 그냥 잘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애가 바짝 말라갖고 왔더라고요. 조금만 견뎌보고 더 견뎌보고 하면서 자기가 그 다음 결정하겠다고. 그때 좀 더 말렸더라면. 많이 변했어요. 그 은근이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갔는데 은근히 사고 자리는 벌써 물청소가 되어 있고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면서 애가 웃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없다는 게.
네, 내릴게요.
원래 내가 죽어서 저렇게 묻히고 애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저도 용균이 사건 나기 전에 정말 TV에서만 보여지는 사고고 죽음이고 그래서 내가 직접 당할 거라고 생각 못하고 살았어요. 그것도 안전이 아예 그냥 미비한 게 아니고 아예 방치한 상태에서 죽고 있다라는 거 조금만 돈 드리면 살 수 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이래야만 하는 그 사람들 그 아픔이 그냥 다 보이는 거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수많은 죽음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처럼 죽는 거 막는 거 그거 많이 지켜봐줘 하는 그런 마음. 너도 엄마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나처럼 했겠지. 당연히 그랬겠지. 그래서 엄마가 하는 거 네가 엄마다. 내가 너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 꿈을 잠깐 꿨는데 애가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본 게 너무 반가워서 막 울고 있는데 실제로 깨어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름 때문에 못 본다는 서름 때문에
그냥 울었어요. 그냥.
네, 추석 차례상 준비한 분들 느끼셨겠지만 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봄 냉해에다가 역대 가장 긴 장마까지 겹치면서 수확량이 예년의 절반도 안 돼서인데요. 그래도 산지 가격은 많이 안 올랐는데 소비자 가격이 유독 뛰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발로 뛰는 발품경제 이주찬 기자가 충남 공주의 밤 농가로 달려갔습니다.
밤으로 유명한 충남 공주로 달려갑니다. 아리찬 밤송이가 함스럽게 벌어졌습니다.
이 밤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나무가 될 때까지 이 씨밤의 형태는 거의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뿌리인 조상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차례상에 밤을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올해는 유독 잘 익은 밤을 찾기 힘듭니다.
아따가 다 아따가 다. 가시가 들어오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어때요?
예, 못 써요.
이것도?
예.
이거는요?
예, 이것도 못 쓰고요.
아, 왜 이렇게 못 쓰는 게 많아요?
예, 우리 잘 안 돼서 그래요, 밤이.
햇빛을 못 봐가지고 보기에는 밤송이가 많이 매달렸는데 실상 죽고 보면은 밤이 없어요. 조생종은 한 반 정도는 줄었어요. 그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밤송이가 성숙해 되질 않고.
봄에 찾아온 냉해에 한 달 넘게 온 장마까지 겹쳐섭니다. 이렇다 보니 밤꿀마저 생산량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망가져.
아,
싹 다 없어져.
꿀을 딸 수가 없네요, 이 정도면.
이게 다 망가져. 다 포기 닳았어. 한 마리도 없잖아, 이게.
이맘때쯤이면 꽉 차야 할 밤 창고도 휑합니다.
올해는 밤이 흉년이라 밤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수확량이 반토막이 났지만 값을 올려받진 못한다고 합니다.
심하다 주문하는 사람들 주문하기 때문에 더 비싸게를 못 받는 거죠.
이날 산지농민이 공판장에 판 가격은 밤 1kg에 4,000원 정도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시장에 가봤습니다.
밤 어떻게 해요, 1kg에?
8,000원 아니요.
값이 배로 뛴 겁니다. 서울 마트에 가봤더니 12,000원입니다. 순식간에 3배가 된 겁니다. 깐밤은 훨씬 더 비쌉니다. 시장에선 400g 정도에 8,000원. 마트에선 290g에 9,000원이 넘습니다.
그 밤 유통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독점이에요. 도매상들이 걔네들이 거의 주도한다고 보면 돼요.
전국의 몇몇 도매상이 가격을 쥐락펴락한다는 겁니다. 값이 껑충 뛰어도 차례상에 밤을 빼놓을 수 없는 소비자들은 답답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비싸가지고 차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비싸죠. 이거 뭐, 이거 봐요. 8,000원이네. 밤 딸이 어저께 한 두 대 가져왔어. 공주에서.
JTBC 이주찬입니다.
네, 오늘 한가위 보름달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보름달의 영상을 잡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지금 이 시각 보름달입니다. 서울 상암동의 하늘공원에서 잡은 보름달입니다. 구름이 많이 껴서 잘 보이겠나 싶었는데요. 다행히 보름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 때문에 보름달을 못 보는 지역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방금 저는 하늘공원에서 찍은 모습이었고요. 지금 영상은 상암동의 JTBC 사옥 옥상에서 잡은 보름달입니다. 더 뚜렷하게 보름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보름달은 밤 12시쯤에 가장 높게 뜨고요. 처음에는 완전히 둥근 모습은 아닌데 뜨고 난 뒤에 점점 차오른다고 합니다. 보름달을 보실 수가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소원을 빌어보시는 것도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비시는 분들 중에는 코로나19에서 빨리 벗어나길 기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마치 널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세 자릿수였다가 오늘은 77명, 다시 두 자릿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또 언제든 세 자릿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도봉구의 병원과 노인보호시설에서만 확진자가 60명이 넘었습니다. 두 곳이 가까워서 서로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정신과 전문병원인 다나병원입니다.
어제 28명이 확진됐는데 하루 새 3명이 더 늘었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총 33명으로 모두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입니다. 병원 근무자 44명은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5일 이후 단화병원 방문자에게 증상이 있든 없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노인보호시설인 예마루 데이케어 센터에서도 지난달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명이 늘어 32명이 됐습니다. 두 시설 사이의 거리가 가깝지만 아직 감염 경로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울 도봉구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이 지역 선별진료소엔 추석 당일인데도 검사를 받으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단화병원에를 28일 날 오전 10시 반에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혹시 거기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또 더나 싶어서 오늘 와봤어요.
서울 관악구에선 확진자 가족 3명이 더 감염돼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원이 나오면서 확진자가 18명 늘었습니다. 금정구의 평강의원에선 환자 5명이 더해져 총 10명이 됐고 연제구 건강식품설명회 관련 확진자도 3명 늘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확진 판정을 받은 귀성객과 관련한 감염 사례는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어제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 9대로 하겠다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허용했죠. 그러자 차량 9대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가 더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새로 신고된 집회도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제 개천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새로 신고한 단체들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새한국이 신청한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선 안 되고 차에서 내리면 안 되는 것 등 9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새한국이 어젯밤 법원이 허용한 경로 외에 5개 구간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또 다른 단체 애국순찰팀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집 앞에서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신고된 건들도 대규모로 확산할 위험이 크다며 금지할 방침입니다. 개천절을 하루 앞둔 상황이라 새로 신청한 차량 집회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금지 통보를 지금 해도 사실상 그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동구에서만 유일하게 9대가 차량 시위를 하게 됩니다.
새한국 측은 앞으로도 1인 차량 시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상온에 노출된 걸로 의심되는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 540여 명이 또 늘었습니다. 전국 15개 지역에 걸쳐 1,910명이 됐습니다. 접종자 가운데 이상 반응을 호소한 사람은 4명이 늘어서 8명이 됐는데 지금은 모두 상태가 좋아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스가 총리 간의 첫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이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전제 조건으로 강제징용과 관련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는 걸 내걸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자산 압류가 된 것인데 이를 뒤집는 조치를 스가 총리의 방한 조건으로 내건 겁니다. 이 간부는 또 일본 기업 자산이 언제 현금화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의 한국 방문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일본 제철과 포스코의 합작법인인 PNR의 주식 8만 주가 압류된 상태로 현금화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사법부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런 조건을 끝까지 고집할 경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양국 정상 간의 첫 만남은 불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교 소식통은 이 같은 입장이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진 않았다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관표 주일대사는 개천절 기념 온라인 행사에서 한일이 서로 존중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숙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난장판이 돼버린 미국의 대선 TV 토론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은 짜증났다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선 TV 토론위원회는 결국 진행 방식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는 토론 뒤에도 거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첫 TV 토론회가 열린 이곳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시민들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토론회가 전혀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실망감과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Really didn't hear too much about, you know, the things that matter to me, whether it's about policy, economic reform.
But overall, I thought that it was a little bit out of a hand.
실제 미국인 10명 중 7명꼴로 짜증났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초 1억 명을 넘보다던 TV 시청자 수는 7천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There's nothing smart about you, Joe. 47 years, you've done nothing.
Well, let's have this debate.
And if you would have had, let me just tell you, and
you're the worst president America has ever had.
토론 방해 횟수가 트럼프 대통령 71차례, 바이든 후보는 22차례나 됐습니다. TV 토론 위원회는 결국 보다 질서 있는 토론을 위해 진행 방식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주장하며 미네소타로 날아갔습니다.
I was debating two people last night. Joe Biden is too weak to lead this country.
바이든 후보는 분열의 정치를 끝장내자며 열차 투어에 나섰습니다.
Conducting himself the way he did, I think it was just a national embarrassment.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 진영에서 나머지 토론에 취소 얘기가 나온다고 주장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맞받았습니다. 2차 토론은 오는 15일 플로리다에서 진행됩니다. 클리블랜드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총 투자금 20조 원, 안정된 수익과 세제 지원을 하는 국민펀드. 정부가 내놓기로 한 뉴딜 펀드의 밑그림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물어보니 아직 내 돈을 넣을 만한 펀드인지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국민펀드가 되려면 투자하는 산업이 유망한지 또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을 받을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이처럼 신재생 에너지나 수소차 같은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는 게 뉴딜 펀드의 목표입니다. 정부가 최근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아직도 어디에 투자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히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뉴딜 펀드라는 자체가 뉴딜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이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별로 효율성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고요.
뉴딜 펀드는 정부가 손실을 우선 보전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와 세제 지원을 해주는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 펀드로 구성됩니다. 이 중 정책형 뉴딜 펀드는 정부 출자와 정책 금융, 민간 자금 등으로 향후 5년간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어도 동력이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시민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새롭게 바뀌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정책도 새롭게 바뀌잖아요. 좀 힘을 잃지 않을까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녹색 펀드와 박근혜 정부의 통일 펀드 모두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5년 정도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 계속 펀드가 활동을 하면서 투자 대상들을 찾아 나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1, 2년 내에 이게 이제 반짝하고 사그라들고 그럴 일은 아니다.
매력적인 투자처인지를 놓고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최근 1년 만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는 0.8%대, 정책형 뉴딜 펀드의 목표 수익률은 연 1.5%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 정도라면 해볼 생각은 있죠. 너무 형편없이 작잖아요, 은행 이자가.
들락날락거리면 못해도 이제 은행이 낫긴 하지만은 차라리 안정성 있는 은행에 더 맡기지 않을까.
JTBC 송지혜입니다.
이 뉴딜 펀드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은 손실이 나면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 준다는 겁니다. 정부는 과거 민관 합작 사업에선 여러 차례 적용을 했던 구조라는 설명이지만 펀드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자칫 혈세 낭비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입니다. 20조 원 규모의 투자금 중 정부가 10%인 2조 원가량을 지원합니다.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이 난다면 정부 몫인 2조 원에서 먼저 손실을 떠안겠다는 겁니다. 다만 모든 펀드 상품에 똑같이 10%를 보전하는 건 아니고 상품에 따라 손실 보전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처럼 성공하면 수익성이 좋지만 손실 위험도 큰 경우에는 최대 35%를 보전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데이터 센터처럼 투자 위험이 낮은 상품은 10% 이하의 손실만 떠안습니다. 손실 보전을 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도 정부가 조금 신경을 써야겠죠.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배임 문제까지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죠.
반면 손실 보전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손실 보전보다는 정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지에 더 무게를 두고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큰 어떤 세상의 변화 쪽으로 이제 돈이 막 이제 가는 거는 불가피하거든요. 살아남는 기업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이 투자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인 것 같거든요.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는 내년 초 출시될 예정입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대출을 내주면서 그 대가로 신용카드 같은 다른 금융상품을 사실상 강매한 은행들의 행태 저희 뉴스룸이 보도해드렸습니다. 그 뒤로 실태 조사를 해보니 대출 3번에 1번 꼴로 끼워 팔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출에는 국민 세금이 지원됐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보도 나온 곳 뒤에 바로 금감원에서 저 현장 가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거고요. 차제에 저희가 금감원을 통해서 절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다시 주의 환기를 시켰고
일부 은행이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대출을 해줄 때 신용카드나 예적금, 심지어 원금 손실이 나는 투자 상품에 가입시키며 실적 쌓기에 나섰다는 JTBC 보도 이후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자체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4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대출 67만여 건 가운데 2개월 안에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은 23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전체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특히 전북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선 전체 코로나 대출 가운데 절반이 넘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행여나 대출에 불이익이 올까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제 좀 급했고 네.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든 게 그거를 가입을 안 하게 되면은 대출이 안 나올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은행들은 법 위반은 없었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했습니다. 실제 은행법에선 대출받은 지 한 달 안에 대출금의 1% 넘게 금융상품에 가입시켰을 때만 끼워 팔기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용카드는 아예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은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한 달 후에 가입할 겁니다. 라고.
이런 사각지대 때문에 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법망을 피해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변종 꺾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의 공적자금 대출 시 꺾기 관행은 이번에 불식시키도록.
JTBC 이세누리입니다.
네, 구름달 뜨는 밤 좋은 뉴스 원보가 중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 가보죠.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고 나서 북측의 이 사과 전통문이 공개됐던 바로 그 순간 이 14 남북 정상회담 13주년 기념 대담 중이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 속보를 전하면서 바로 이렇게 말했었죠.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그전과 좀 다르다. 내 느낌에는 개몽군주 같아.
자, 이후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죠. 이 군주란 말 자체에 부정적인 어감을 뭐 담고 있기는 해도 북한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또한 분명했던 터라 이 북한 만행에 부글부글하고 있던 여론 차가운 반응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자, 어제였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나와서 개몽군주 발언에 대해서 나의 죄다, 내 죄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냐? 이런 죄라는 거죠.
옛말에 식자우환. 아니 나도 그걸 몰랐으면 배운 게 죄야. 개몽군주라고 말하는 게 칭송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자, 결국 이 개몽군주란 말이 어딜 봐서 칭찬이냐라는 거죠. 유 이사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독재자고 북한은 3대째 세습하고 있는 왕조 국가다라면서 예전처럼 했다간 국제사회의 왕따가 될 것 같으니까 자신이 통치하는 제국을 좀 더 오랫동안 해먹을 요량으로 저러는 거다라는 뜻에서 그런 비유를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마지막엔 자신의 뜻을 곡해한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서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2500년 전에 아테네에 태어났으면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하지만 이 한때 노유진이란 팟캐스트까지 함께 진행할 만큼 가까웠던,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갈라선 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유이사장의 설명에, 해명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 살해당한 사람 장례식장에서 범인이 개몽 범인이라고 하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세웠더군요. 자, 다음 소식 가보죠. 예, 아까 유시민 이사장이 소크라테스 얘기를 했는데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엄청 화제더라고요. 테스 형. 예, 지금 나온 이 노래죠. 바로 나훈아 씨 신곡입니다. 전 처음에 테수 형 하는 줄 알았는데 소크라테스 테스 형이었습니다. 이거는 남해 방송국 거라서 이거 뭐 저작권 문제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어제 이 나훈아 씨 15년 만에 TV 콘서트 제목이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였는데요. 말이죠. 자,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좀 반향을 낳고 있더라고요. 공연 중간중간 다소 뼈가 있는 말들을 했던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가령 뭐 이 콘서트를 주관한 이 KBS를 향해서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등등 말이죠. 자, 어쨌든 이재명 경기지사 어제 공연 실황이 큰 힘이 됐다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의 우상입니다. 코로나가 거친 언젠가 실황 공연장에서 사인 한 장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어제 공연 보고 반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20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자기는 애를 쓰고 있지만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노래로 위로를 주는 이 예인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뭐 이렇게 말이죠.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오늘 뭐 또 추석이니까 좀 말랑말랑한 뉴스를 전해드릴게요. 개그맨 박휘순 씨 아시죠? 아무튼 별명이 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며칠 전 그 JTBC 예능 1호가 될 순 없어 해서 열애 그리고 결혼 소식 처음 전하기도 했는데 일단 보고 가시죠.
아, 연한데 연하? 많이 어려요.
야, 능력자네. 아니, 근데 형수님 댁에서 엄청 반대를 심하게 하셔가지고.
야, 그런 얘기를 왜 해? 야, 그런 얘기를 왜 해? 정리가 안 됐는데 아직.
형수님 이거 아니에요?
자, 다행히 며칠 뒤에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별명이 육봉다리였죠? 예, 제가 깜빡했는데. 자,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이 코로나 전국에 본인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똑같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다고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보시죠.
JTBC 뉴스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개그맨 박희순입니다. 아,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예비 신랑 신부님들이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제가 작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 SNS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두 분을 추첨해서 제가 직접 가서 무료로 사회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유쾌하고 추억에 남을 만한 결혼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해서 모르겠는데 사회를 누구한테 부탁할지가 정말 고민거리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원보가 준 게 보고 왔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분들한테는 가산점을 준다고 또 약속을 했으니까 다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화요일 원보가 중계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달림은 영창으로 이 현수막 지역에 걸었던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김소연 당협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김 위원장이 과거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명이었다는 점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스코 바이러스 케어 인증마크가 있다는 건 세스코 UV 파워 공기살균기가 바이러스를 강력 살균하고 세스코 자동분사형 공기소독기가 24시간 알아서 케어하고 세스코 자동센서 손소독기가 교차오염 걱정 없이 엄격 관리하고 세스코만의 첨단 바이러스 살균 공법으로 직접 소독한다는 것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세스코 바이러스 케어.
네, 어선의 앞부분이 바다에 모두 잠겼습니다. 해경은 커다란 공기 주머니로 배를 띄우는 작업을 합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 인근 바다에서 9,007톤급 어선이 가라앉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배 앞쪽으로 바닷물이 넘어오면서 가라앉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3위 증권시장인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주식 거래가 하루 종일 중단됐습니다. 모든 주식 종목의 매매가 정지된 건 전자화를 도입한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하드웨어가 고장 나면서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걸로 보이는데 내일 거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 장관은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말했습니다. 네, 높은 하늘에서 검은 물체가 떨어지더니 큰 불길과 함께 폭발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난달 29일 F-35B 전투기가 공중 급유기에 부딪힌 뒤에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추락하기 전에 안전하게 탈출했고 급유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무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7.7%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7개월 만에 내리막길에서 벗어난 겁니다. 반도체 수출은 올해 들어 처음 90억 달러를 넘어섰고 자동차 수출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늘었습니다. 예상하는 손이 하나니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자리죠. 네, 비트와 어우러진 판소리 가락에 맞춰서 흥겨운 춤판이 벌어집니다. 한국의 리듬을 느껴보라는 관광 홍보 영상인데요. 소셜미디어에서 2억 번 넘게 재생될 만큼 세계적으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짐생이 내려온다. 빨간 정장을 빼입고 장군 모자를 썼습니다. 발톱을 세우는 듯한 모양새지만 들썩이는 몸짓엔 흥이 넘칩니다. 판소리 수군가 속 숨은 한 대모, 거북이의 실수로 불려나와 한껏 들뜬 호랑이의 모습을 살렸습니다. 힙합 비트를 품은 국악에 세련된 군무를 얹은 이 영상은 한국관광공사가 내놓은 온라인 홍보 콘텐츠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선 쫓기는 토끼가 된 듯 몸을 흔들고 부산 광안리를 가를 땐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처럼 리듬을 탑니다. 오묘하게 빠져들어 멈출 수 없다는 여러 언어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새 도시를 담은 영상 조회수는 두 달 새 유튜브에서만 약 7,500만, 소셜미디어를 아우르면 2억 6천만 회가 넘습니다. 집앞마당, 헬스장에서 따라주는 해외 팬들까지 생겼습니다. 빛이라는 용궁사 스님,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기사, 지나가는 시민까지. 홍보 영상의 단골 주인공인 한류스타와 전통음식은 사라졌지만 흘러가는 배경에 그치던 장소가 자연스레 돋보입니다. 영화 기생충 촬영지는 설명 대신 찰나에 스쳐가는 한 컷으로 소개합니다. 한국을 찾아달라는 말 없이 그저 힘내자는 짧은 응원의 메시지로 여행이 일상으로 돌아온 그날 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공익 광고의 틀을 과감하게 깨면서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겁니다.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의 흥과 멋, 색깔을 영상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내일 중부지역에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저녁 사이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는 충청과 호남 지역에, 제주에는 늦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와 부산 24도 등 오늘과 비슷할 거란 예보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울고 싶어.